다음 곡지는 거대한 전복의 시작. 제가 옛날에 썼던 걸 다시 정리한 건데, 구조론은 원자론에 대해서 구조론이다. 왜 구조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것과 견주어보자. 뭐 이래서 이름을 이렇게 졌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두 개의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 내가 그걸 이제 대상화의 관점, 주체화의 관점, 주체의 관점이냐 대상의 관점이냐, 대상을 보느냐 주체를 보느냐, 주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구조론이 이 주체 사상이 될 뻔했어요. 주체 사상으로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가 아 북한에 있는 그 아저씨 때문에 아, 아니다. 네. 대상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건데, 우리는 다 대상을 보고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거죠. 의사결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어떤 둘의 대칭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관측자인 인간과 관측 대상인 대상 그 자체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과 보여지는 대상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인식이 아니야. 뭐든지 맞대응을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트 지식인이라면 상대방이 반론을 할 수 있는 말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그건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말대답 잘하는 꼬마가 있죠. 막 엄마가 무슨 말하면 그 반대로 엄마는 안 그랬어, 아빠는 안 그랬어, 그리고 꼭 말대답, 그런 말대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말은 말대답을 못해요, 상대방이. 그래서 진짜 지식인이라면, 좀 내가 TV 토론을 나갔다면, 뭐 진중권 이런 사람하고 TV 토론을 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그 깐죽거리는, 옛날에 그 유시민하고 토론한 골통 누구죠? 전 뭐 있잖아. 전원택. 그런 사람이면 굉장히 잘 깐죽거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반론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이 반론할 수 있는 거를 여지를 원천 봉쇄해버려야 돼요. 미리 고지점을 허물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상대방 의견이 자기 의견이 딱 던져야 돼요. 그럼 일단 내가 진보에 있다면 보수를 반격할 때는 보수가 주장한 말을 내가 먼저 해버려야 돼요. 그럼 상대가 막 동의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 상위의 그 위선의 논리를 끌어내는 거야. 그 보수 말도 맞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 수순이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분배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갖고 해요. 그냥 경제성장 반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니까 아, 소득 재분배를 잘하니까 경제성장도 잘 되더라, 뭐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분배만 답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그게 엘리트도 아니야.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 아예 상대방이 반론할 것 같은 걸 미리 다 폭파해버려야 돼. 미리 말 꺼내가지고 물타기를 해버려야 돼. 상대방이 요 말을 할 것 같다, 그 말을 미리 내가 해버리는 거지. 대부분 보니까 토론을 할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대칭되면 안 되고 연속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 나와 이 물체가 대칭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과 나 사이에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와 이 도구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이렇게 딱 마주 보고 앉으면 일단 그 뭔가 실패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본론, 진화론, 국부론, 여러 가지 론들이 있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이런 새로운 이론이 한번 나올 때마다 인간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팍팍 몇 방을 맞았냐고. 굉장히 많이 맞았어. 그다음 코페르니쿠스한테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진화론에 한 방 맞고, 자본론에 한 방 맞고, 국부론에 한 방 맞고, 상대성이론에 한 방 맞고, 또 뭐 양자역학에 한 방 맞고, 또 뭐 있습니까? 그 블랙홀 그런 것도 있고, 우주가 최근에 너무너무 크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주의 사이즈가 뭐 천억 꼬박이 천억 광년, 천억 광년 꼬박이 천억 광년으로 커졌어요. 이게 또 한 방 맞은 거야. 아 이게 너무 큰데 견적이 안 나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막 이론을 세워볼까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 정도라고 아 137억 년이면 계산이 되네 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하는 순간 그거는 가시 영역이 그렇고 실제 이 우주의 평평률을 측정을 해보니까 0이 나왔어요. 그 말은 우주는 무한히 평평하다, 무한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 폭이
견적 안 나오는
우주의 공률이 그냥 0이다.
0이야? 그럼 뭐야? 평면이야?
그렇죠. 그럼 모르겠다는 거지 모르겠다.
지구
우주가 너무 크다. 우주 너무 큼설 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렇게 맞다 보면 이력이 났어. 좀 이제 눈치를 봐서 뒤통수 때리려면 싹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방 맞은 한 방 맞은 게 아니야. 수십 방을 맞았으면 딱 눈치를 채서 이제 때리려고 다가오는 순간 아 나는 그걸 알고 있지 이렇게 딱 받아쳐야지. 근데 지금도 계속 맞고 있어. 그래서 지금 또 한 방 때리려고 통일장 이런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것을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흔들면서 이 바보야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저거야 하고 딱 알려준다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전환을 하자는 거죠. 한꺼번에 다 깨달아버리자. 지동설에 한 방 맞고 뭐 진화론에 한 방 맞고 뭐 자본론에 한 방 맞고 국부론에 한 방 맞고 이렇게 계속 맞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구조론으로 깨려고 하는 것은 원자론인데 원자론은 사실 뚜렷한 실체가 없어요. 이 돌턴의 원자 가설은 그냥 가설이고 그것이 구조론이 반대하는 원자론은 아니야. 구조론이 반대하는 원자론은 어떻게 보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대상이 없어. 원자론 비슷한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데카르트의 기계론, 뉴턴의 결정론 또 이걸 설명하려면 뭐 라플라스의 악마 이런 것도 나오는데 복잡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 뭔가 이 모눈종이처럼 딱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모눈종이의 어떤 대상이 물질이 있고 이걸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물질을 계속 쪼개서 어떤 쪼갤 수 있는 한계까지 쪼갰을 때 막다른 벽이 나오고 막다른 벽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게 있으면 안 돼. 원리적으로 그건 없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왠지 뭔가 막다른 게 나온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근데 거꾸로 예.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그게 더 허무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와야죠. 이
언제 시작부터 끝나는지 모르지만 월드컵은 결승 경기가 나오면 그 끝이 나. 더 이상 안 간다고. 야구는 9회 말에 끝나.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가 있지만 월드 시리즈에서 끝나는 거야. 월드 시리즈 끝나 또 TV 틀어봤자 뭐 그 뭐야 질롱 코리아밖에 안 해. 틀어봤자 질롱 코리아야. 질롱 코리아 그 응원해봤자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원자론을 만든 사람들은 그 허무한 거, 그러니까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그쵸.
원자론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이 어떤 이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위험한 게 어떤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달하면 끝난다. 그 목표를 위해서 무한 투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마르크스라면 혁명, 혁명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전 세계를 다 혁명해야 돼. 큰일 났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괜찮은데.
그래서 이 어떤 구체적인 도달하는 목표가 있고 그만 하면 된다는 생각.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투표만 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처장직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생각이에요. 제도만 잘 지키면 된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엘리트병이에요. 뭐 엘리트 제도를 딱 만들어 그것만 완벽하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법을 안 지켜서 그렇지 제대로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아우 나 걔네들하고 얘기하면 답답해 죽겠어.
그렇죠. 답답해 이명박도 대통령으로 됐으면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자기만 빠져나가는 발뺌이에요. 책임감이 없어. 나는 지식인이니까 요만큼만 하겠다. 난 강의실에서 체면만 세우면 된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 이것만 하면 돼. 체면만 세우면 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뉴턴의 결정론으로 공통점이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그러죠. 아 여기 그걸 안 써먹었네. 아,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지.
이 칼럼 쓰다 그 이제 먹었어.
끝판왕.
네, 끝판왕.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 그게 규모가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일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얘기하셨을 때 최장집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약간 한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다른 그 팟캐스트 때 녹음하실 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한번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막 설왕설래 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 뒤후에는 궁시렁거리면 안 된다. 약간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건 별로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아닌데.
모순이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어. 법대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어. 그러면 그거를 따르지 말고 그게 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지식인이라면 국가 전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무한 책임.
예,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거나 외계인이 오거나 천재지변이나 홍수가 나거나 막 인터넷 같은 이상한 신미디어가 뜨거나 그런 상황에도 다 대응을 해야지 그냥 법만 지키면 된다. 법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자기 역할을 줄이는 거예요.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지식인은 모든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체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세월호가 여러 번 떨어졌다. 세월호는 교통사고인데 그 교통당국이 물어봐야지 왜 대통령한테 물어보냐. 이게 처장집 생각이라고. 너들은 뭐 그 말 맞는 것 같잖아. 그 교통사고 일어났으면 그 교통부에 가서 얘기하라고. 왜 대통령한테 자꾸 TV에 나와서 가지고 지금 머리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급하게 자꾸 어쩌라고. 사람 죽어서 교통사고 났어. 그거 내보고 어쩌라고. 수요를 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자기 역할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뭐가 많이 느껴지냐면 그 대중 혐오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아예 법이라는 어떤 그 장벽으로 딱 갈라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말 섞는 것도 싫고 왜냐면 무식하잖아. 그렇죠. 무식한 애들하고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이야기가 헷갈렸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그 종교의 신 개념에 딱 그 단어를 바꾸면 다 말이 돼요. 그래서 종교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다 이데아라고 쓰는 건 다 말이 돼요.
딱 들어가던데. 네.
뭐 칸트의 이성이라든가 뭐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 혼백, 귀신, 결정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뭐에 도달하면 이제 완전히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인들은 자기 역할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학생 가르치니까 학생들 가르치고 내가 월급 얼마 받냐고 연봉도 조금 줘놓고 뭐 난 요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칼럼 쓰는 사람들도 나는 원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야. 답은 니들이 찾아. 난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줄이고 코미디언도 난 웃기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웃기는데 너희들이 뭐 더 해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지.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자기 책임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빠져나가려는 책임을 면피하고 빠져나가려는 회피 기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든 마르크스든 아 혁명만 하면 다 돼. 아 이데아만 찾으면 다 돼. 아 영혼만 찾으면 돼. 아 이성이 없어서 그래. 이성만 회복해. 뭐 이런 식으로 원자만 찾으면 돼. 결정론 기계적으로 다 결정돼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대상화하는 타자화하는 우리 이제 타자화라는 말씀은 여성을 타자화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보는 관측 대상 이렇게 대상화하고 팔짱 끼고 흠 이렇게 있는 태도가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근데 지식인들이 항상 보면 팔짱 끼고 그래 니들 한번 웃겨봐 여당 야당 그래 민주당 자한당 너들끼리 잘해봐 진중은 이러고 있다고 팔짱 끼고 이제 경마 중계하듯이 1번만 2번만 3번만 이제 3번만 잘하고 있죠. 야 외곽을 삥 돌고 있냐 1번만 지금 출발했습니다. 야 1번만 잘하고 있습니다. 주인마 와 출발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 경마장에서 지금 미친 거지. 지금 경마 중계할 판이냐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능동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나는 팔짱 끼고 이 관찰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직접 자동차에 올라타고 운전을 하겠다 이게 대승적인 사유죠. 그래서 불교에도 대승과 소승의 차이가 소승은 아, 나는 공부만 하겠어 이런 거고 대승은 우주 전체를 내가 책임지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하면 자기는 빠져요. 자기는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퇴계는 아 고구마만 열심히 하고 나는 돈만 닦아야지 그러면서 바위에다가 경리라고 낙서해놓고 지금 그런 짓 하면 벌금 내야 돼요. 바위에다가 벌금 칠을 해놨더라고. 낙서쟁이인데 자기는 이제 인격을 닦기만 하면 된다. 난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유곡은 무한 책임이에요. 유곡은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인격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정치를 바로잡고 천하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끝도 없이 이 공론을 만들어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세상을 프로세스로 보느냐 어떤 대상 딱 끝나는 거 원자 결정 이런 식으로 딱 어떻게 끝나는 지점이 있는 걸로 생각하느냐 이게 더라 다른데 프로세스는 시간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공간에 도달하기만 하려고 하지 시간적인 진행을 생각을 안 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안다는 것은 이건 배고 이건 자동차야 이게 아니고 그 차를 자기가 운전할 수 있어야 돼요. 손을 대야 된다고. 그럼 도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레이라든가 그 다윈 같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 시금방진 아저씨거든요. 겸손함이 없어. 좋잖아. 다윈 갈릴레이 이 아저씨는 진짜 그 대중들을 우습게 보고 막 과학자들 갖고 놀려고 그러고 조롱하고 얘 바보더라 그러면서 교황을 꼬셔가지고 막 세상을 통째로 엎어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갈릴레이는 별 한계 없는 사람인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이 선전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은 왜 그렇게 너무 나가버렸냐. 원래 학자들 다 겸손하잖아. 학자들 다 겸손한데 갈릴레이는 막 오만 콧대가 하늘을 찔러 교황보다 머리 꼭대기 위해서 교황 너 일로 와봐 막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이거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보여주냐 망원경을 보여줘. 야 교황 이리 와봐 이리 봐 이거 보고 있다 이거 봐봐 어 토성이 보여 어 목성이 보여 이 망원경을 딱 쥐는 순간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야. 네 토성 봤어? 못 봤지? 나 봤거든. 이 사람 절대 양보 안 해. 그냥 망원경은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 거야. 이제 콧대가 하늘 찌르는 거지. 이게 내 건데. 어쩌겠어. 뭐 교황이 뭐라 그러면 아 와서 봐. 아 봤어. 너도 보고 생각이 바뀌어. 몰라? 이렇게 꼬신다고. 일단 내가 처음으로 소총을 발명했다 그러면 어쩔 거야. 이게 내 건데. 내가 누구한테 굽히겠냐고. 임금도 오면 사죽여버리지.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하고 도구하고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말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원경을 보여주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쵸. 보이는데
그 순간 이 생각이 변해요. 일단 건물도 저층에 사는 사람들하고 꼭 지층 그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달라. 저층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겸손해.
반지하 사는 어떻게?
네? 그 사람 너무 겸손하지. 그 사람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기생충 영화 찍어야 돼. 도로를 갖고 다녀야 돼.
펜트하우스들이 사는 동네의 반지층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또 약간 주워들은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완전히 갈릴레이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야. 천리밖을 내다보고 거기 또 망원경까지 설치해놨어. 그래서 다윈도 진짜 화석을 받고 비글로를 타고 갈라파고스에 가봐서 제가 봤어. 직접 본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 쓰는 사람하고 직접 현장을 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금방이 들어. 그래서 세상을 이 대칭적으로 안 보고 연속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이 우리가 뭐 갈릴레이만큼은 안 되지만 갈릴레이의 콧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약간 저는 구조론이 저한테는 좀 예. 그 망원경 같은 존재인 예, 그렇죠. 것 같아요. 구조론을 알고 나서부터는 좀 세상이 너무 만만하게 겁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돼야 돼. 좀 겁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상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진중권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보기 속이 다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세상에 말을 걸고 싶어하는 거야. 툭툭이를 던져서 반작용을 바라는 거야.
침대래.
그렇죠. 그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관종병이고 그 심하면 변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론자는 일방향을 봐야지 도구가 없으니까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지 도구가 있는 사람 반응을 끌어내지 않아요. 그냥 쏴버려요. 나한테 총이 있다 그냥 쏴버리지 뭐 날 봐주세요 뭐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날 봐 날 봐 이렇게 안 한다고. 어린애가 그렇게 하지. 어린애는 도구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 구조론은 하나의 도구다. 지금까지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도구로 봐야 되고 구조론은 세상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새로운 도구고 우리는 이 도구를 통해서 뭐를 세상을 보든 뭐를 보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티즌들도 이 최소한 PC 하나는 갖고 있잖아요. 컴퓨터 하나는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어깨 약간 힘을 주고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이고 중국 아저씨들은 PC도 없어. 그냥 스마트폰 한 개로 틱톡에 들어가서 다 틱톡 그리고 있고 다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자존심을 좀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곡지는 맨 처음 이야기. 이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건데 구조냐 속성이냐. 속성은 이제 대상에 내지 않은 거죠. 근데 구조는 정확히 말하면 안과 밖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구조는 관계고 관계는 밖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아, 딱 보고 아, 저 커플 있구만 이게 안다고. 멀리서 봐도 알잖아. 세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으면 아 가족이네. 딱 봐도 관계를 알잖아. 주인하고 하인이 딱 따라다니면 아 저는 종놈이고 저는 주인이네.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이고 뒤에 가는 경찰이네. 관계는 밖에서 봐도 다 보여요. 근데 속성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속성을 알려고 하는데 속성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깡통이 있다. 흔들어 보고 따라다니면 아 이 안에 동전이 들어있구나. 방울을 막 흔들면 소리가 나요. 근데 이 내부를 볼 수가 없어.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아 이 안에 뭐가 있다. 보면 방울 속에 쇠구슬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 속에 뭔가 있으면 밖으로 그것이 정보가 빠져나오는구나. 그래서 밖에서 속에를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잘 써먹는 게 뭐냐면 호두까기 뭐 이런 거야. 밤까기. 밤을 탁탁 쳐보면 아 이거 썩은 밤이네. 호두를 딱 때려보면 아 이거는 썩은 호두야. 이 맹탕 호두네. 정월 대보름에 부름 깰 때 이제 딱 알잖아.
수박. 네.
수박 때려보면 알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속성으로 보는다. 수박이 때려보고 잘 익었네 안 익었네 이게 바로 속성이야. 이런 관점을 버리라고. 백화점에서 하면 다 익었어. 백화점이나 도구를 딱 채택하는 순간 다 해결된 거야. 안 익은 거 있으면 반품 시키면 돼. 소금이 달고 소금이 짜고 설탕이 단 것은 그 성질이죠. 성질은 그 속에 내재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성질은 암과 밖에 걸쳐져 있어요. 우리는 정보로 세상을 판단하는데 정보가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거리를 딱 보고 두 사람이 가는데 1m 떨어져 있다. 지금 부부 싸움 중이구나. 다 보면 알잖아.
1m만 떨어지나?
그렇죠.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는 베트남 부부고. 손잡고 그러면 아 지금 연애 중이구나.
아, 좋구나.
밖에서 딱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생물은 진화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무생물은 우주는 존재는 천하는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우리는 1차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정보는 피상적인 관찰이고 껍데기에 나타나 있는 게 정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박 두들겨 보고 이거는 정보지.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직접 볼 수가 없고 추론해야 된다. 근데 정보는 밖으로 떠돌아 다녀도 안 되고 내부에 숨어 있어도 안 되고 안과 밖에 걸쳐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획득하려면 그 어떤 둘을 각각 바라보지 말고 합쳐서 봐야 돼요. 항상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나를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고 피사체를 보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도구를 보고 이 다섯 가지를 구조론으로만 진입자 힘 운동량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결과만 보고 원인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원인을 그냥 추론해서 때려 맞추려고 하는데 원인에서 결과 쪽을 봐야 돼요. 그것이 그대한 발상의 전환이고 관점의 변화다. 물이 흐르는 것은 아 물은 원래 미끌미끌한 게 뭔가 허물허물한 게 흐르는 속성이 있다. 기름은 뺀질뺀질한 게 있고 좀 깐죽거리는 속성이 있다. 참기름은 더 고소하게 이게 교활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쁜 것은 꽃의 이 미의 신이 한번 다녀갔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 특히 그리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불화의 신이 싹 지나가서 가면서 옛 기술을 내뿜은 거야. 입으로 불고. 그래서 옛날 유럽 벽화 그림 보면 입으로 막 김을 불고 있어. 그래서 에로스 신이 입바람으로 콧바람으로 훅 불고 지나가면 사랑을 하게 되고 막 큐피드의 화살에 맞으면 연애를 하고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물 속에 어떤 흐르는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꽃이 예쁜 것은 꽃 속에 어떤 이 아름다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먹으면 예뻐지지 않을까. 그래서 꽃을 많이 먹으면 막 꽃처럼 얼굴이 활짝 피고 막 미인이 되지 않을까. 아, 안 돼.
그래갖고 수은 막 먹다가 그렇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하는 수준이 대부분 그 생각이야. 따뜻한 걸 먹으면 몸이 더워진다. 뭐 찬 것을 먹으면 몸이 차진다. 뭐 이런 생각이야. 어떤 것을 먹든 소화되면 다 열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닭고기 먹으면 살이 닭살이 된다 그러고.
그게 제일 웃겼어. 아, 왜 뭐 콜라겐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다면서.
그 닭발 먹잖아. 그래서
그거 사실이지 않아요?
그거는 근거가 좀 있어.
아 근데 요새 또 그게 또 아니라고 또 나오기 시작했어.
하여튼 얼굴에 물 뿌리니까 피부가 고아지더라고.
그건 이제 그 뭐라 하지 뭐라 하는데 그 이게 칙칙 뿌리는 예. 거 뭐라
하는데. 갖고 다니면서 계속 뿌리는 사람 있더라고.
미스트 미스트.
아, 그래요?
미스트 미스트.
그때 나빠져요? TV에 나온 사람 보니까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걸 계속 뿌리고 있더라고.
피부는 그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좋았던 사람.
아. 아니, 아닙니다.
타고 나요.
박근혜를 피부.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예. 아, 미스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수술해야 됩니다.
땡겨야 되나?
땡겨야 돼요.
정말
좋아.
근데 원래 좀 좋은 게 있어요. 기본 바탕이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당 대표였을 때랑 대통령 됐을 때랑 비교 확실해.
이건 이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로 불교에서는 자성은 없다 그러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예, 안팎에 걸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2,500년 전에 석가 아저씨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현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좀 답답한 얘기죠. 원자론이 뭔가? 원자는 그냥 단위예요. 단위. 왜 단위가 필요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몇 곡 끊음이셨는데 아, 저 사람은 몇 곡 끊음이 확실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몇 곡 끊음이셨는데 어디서 몇 곡 어디서 끊냐고. 그 몇 곡 끊음이 있으려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것이 필요하니까 아, 몇 곡 끊음이 필요하니까 단위가 필요해. 그래서 있는 걸로 치자. 원자론이 왜 원자로 되냐? 그 없으면 곤란하니까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 막연한 얘기죠. 전혀 근거 없는 그냥 막연히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있는 걸로 치자고 합의를 한 거죠. 근데 구조론을 보면 이 그 양파 껍질을 계속 깔 수가 없으니까 까닥까닥 안 되니까 아, 그만 까자 하고 이제 여기 스톱하고 정해놓은 게 원자론이에요. 그만 까 더 이상 하지 마 닥쳐 그러고 막 계속 질문하지 마 말대꾸 하지 마 그러고. 구조로 보면 정보를 까면 시간이 나오고 시간을 까면 공간이 나오고 공간을 까면 물질이 나오고 물질을 까면 에너지가 나와요. 계속 여기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의 시작에서 정보로 끝이 나지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뭐든지 이 말을 시작하고 끝을 낼 수 있다. 그것이 완전성이다. 완전성이 우주를 파악하는 단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론과 원자론을 쭉 비교해놨는데 한 21가지쯤 될 거예요. 속성은 속성이 뭐냐? 모든 것이 공유하는 게 속성이에요. 어떤 소금은 쓰고 어떤 소금은 달고 어떤 소금은 맵고 그러다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모든 소금이 다 짜다. 그러면 아 이건 맞는 거야. 더 이상 질문하지 마. 여기서 끝. 이렇게 그게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차별하고 차별하고 차별하다가 차별이 안 되면 그걸 속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흑인을 막 차별하다가 이 딩컨 아저씨 이후 이제 흑인을 차별할 수 없게 되니까 아 미인대회를 하긴 다 쓸어가 버리잖아. 끝나서 이제 미인대회는 내가 볼 때 과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하면 100% 흑인만 미인이 될 수 있어요. 백인이 미인이 될 가능성 0이에요. 0. 여러분 피부를 기준으로 피부가 좋은 걸로 기준으로 황인종만 다 돼.
그렇죠.
그러니까
꿀피부, 꿀피부. 예.
피부를 기준으로 하면 황인종이고 냄새를 기준으로 하면 흑인. 흑인과 백인은 무조건 탈락이야. 냄새나.
흑인 냄새 안 나는데.
나요.
와 그래요?
흑인 제일 심해.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컬러를 기준으로 하면 백인 유리하고 피부를 기준으로 하면 황인종이 유리하고 그 외의 요소로 기준으로 하면 흑인이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프리카를 탐험한 아저씨가 침판지를 보고 어? 숲사람이네? 이러고 아 숲종족하고 이런 거 붙이죠. 숲에 사는 종족. 그게 침팬지야. 근데 현대인은 인간은 인간이고 침팬지는 동물원에 전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 왜 침팬지는 안 키워주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성이라는 거죠. 차별이 안 되는 게 속성인 거예요. 차별, 침팬지하고 인간은 뭔가 다르잖아. 차별이 되잖아. 그건 속성이 달라 그러잖아. 속성이 같으면 거기서 더 이상 토론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과연 흑인도 인간일까 막.
아 옛날에 동물원에다가 네. 저, 전시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이누족도 전시하고 대만 원주민도 전시하고 조선 사람도 전시하고
조선 사람도 전시되고
원자로도 비슷한데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속성으로 차별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 한계를 있다고 치자. 이게 원자고 구조로는 반대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속성을 부정하고 사건의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탐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성이 이 탐구의 기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속성이나 원자는 차별을 해요. 계속 차별하다가 아, 더 이상 차별하면 안 되겠다 하고 딱 멈추면 이제 단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도 늑대하고 개는 같은 개인가? 늑대는 늑대고 개는 개인가? 이걸 이제 막 자칼은 예를 들면 개고기 금지법이 있다고 죠. 자칼을 먹는 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 굉장히 미국에 간 한국 사람이 개고기 먹다가 들키면 아 이거 자칼인데요. 다 그렇게 변명하고 우리는 자칼을 먹었을 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 한계를 정하는 게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려는 의도가 속성에 있다는 거죠. 근데 구조론은 반대로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세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보는 게 구조론이다. 차별적 관점으로 보는 게 속성 개념이다. 원자론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구조론으로 보면 뿌리가 하나고 가지는 여러 개야. 구조론은 다양성, 아까 다양성 얘기했는데 뿌리는 하나고 가지가 다양하다는 게 구조론이고 반대로 속성론이나 원자론은 뭐냐면 뿌리가 여러 개고 가지가 하나예요. 그럼 이인삼각이 되는 거야. 여러 뿌리에서 하나의 가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면 성장을 못해요. 가지가 엉켜버리면 더 이상 클 수가 없죠. 그렇죠. 뿌리가 하나라야 계속 자랄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빨가보고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는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살인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죽고 다 다르게 죽는다고. 근데 이 귀족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은 구유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흑간에서 태어나고 귀족은 침실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가 다르다. 이게 귀족들의 상황. 죽을 때는 전쟁터에서 몰살해서 다 같이 죽어. 그래서 구조론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 다 빨가보고 똑같이 태어나는데 죽을 때도 다르게 죽고 근데 이제 봉건적 사고방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상놈으로 태어나고 다 다르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전쟁터에서 몰살당하는 게 똑같이 죽더라. 이렇게죠. 그래서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인 이 구조론과 원자론은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 좀 남아있죠? 네. 다음에는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 경주. 이 보통 이거는 제 구조론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람들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또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는 건데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기냐. 이걸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옛날 아저씨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왜 이런 게 나왔냐, 이걸 이런 말이 왜 나왔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검색을 해보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저, 내가 그거 증명해서 그러고 막 굉장히 황당한 거야. 이 제론이 이 궤변을 지어낸 거 그거 증명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증명하지 말라고 내버려 못 자냐고.
근데 구조론 증명했잖아.
그건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증명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면 안 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문제의 질문을 요지를 파악 못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한급수로 이제 그렇죠. 보통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건 편법이야.
편법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문제의 본질을 보면 이건 의미, 이 제논이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 풀으라고 낸 게 아니야. 못 풀으라고 낸 거지. 선분답하고 비슷한 건데 자꾸 풀어버리면 안 돼요. 풀지 말라고 내놨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친 개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누가 빠른지는 그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들이 위치에 따라서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 중에 어느 게 빠른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딱 그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경마장에서는 그 이제 코 차이라 그러는데 코가 먼저 결승선에 나오면 그 말이 이게요.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인가 그 쇼트 트랙. 그 스케이터 날이 먼저 가면 이겨. 발레비기를 하면 이긴다고. 사람은 어떠냐면 달리기 100m는 가슴을 가슴. 손으로. 그래서 가슴 큰 여자가 이기는 걸 봤어.
진짜?
가슴 내밀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내밀어야 돼. 고개 숙이고 간 사람은 졌어. 근데 그 잘못, 그 가슴을 내밀려고 하는데 잘못 내민 거야. 고개를 젖히고 가슴 확 내밀어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결승선을 정해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궤변의 본질은 우주 공간에서 그런 그 위치가 원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아킬레스가 있고 거북이 있는데 여기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뭐가 있을 거라고 잔뜩 있어. 뭐 이렇게 막 뭐가 있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놈하고 이놈이 가깝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우주 공간에 그런 게 있을까? 없어요. 이것과 이것의 거리나 이것과 이것의 거리는 똑같아요. 그럼 다른 게 뭐냐? 상호작용 횟수라고. 이것과 이것은 상호작용 10번 했다. 이것은 200번 했다. 그럼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럼 거리하고 상관없이 상호작용 횟수가 많은 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상호작용 과연 몇 번 했는지 세봤냐? 이거는 이제 알 수 없지. 이건 물리학자들이 알겠지만. 근데 확률적으로 가까이 있는 놈이 더 많이 할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이게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뿐이지 과연 그러냐 이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멀리 있는 게 오히려 더 상호작용 횟수가 더 많을 수도 모른다.
그래서 왜 보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 전화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오히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웃사촌 개불.
거리는 50cm지만 그 사이에 아파트 100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아파트 있는 사람들 다 절대 왕래 안 한다.
우주 공간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동일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확률이라는 표현을 꼭 쓰셨어요?
중에 여러 개 있다니까. 더 많이 있어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아.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변수들이 더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거리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1회 하면 그것이 거리 1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로 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주 공간에 그 자가 어디냐고. 자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내 손가락을 재보자 뭐 이런 거고 우주에 진짜 그 양자 역학처럼 굉장히 작은 미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자가 있을까. 이것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딱 요만큼 요 크기 이런 게 있냐 이거지. 없죠. 그래서 상호작용 횟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확률로만 파악할 수 있다. 확률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또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공간은 휘어진다고 그랬지만 과연 그것이 공간일까? 일단 빛이 물질인가? 이걸 그 과학자들 막 논쟁하고 어떤 사람 빛은 물질이야 그러고 어떤 사람 빛은 물질이 아니지 질량이 있어야 물질이지 질량이 없는데 무슨 물질이야 그러고
파도이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아무도 결론을 못 내리게 돼요. 소립자 같은 경우 뭐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크기가 있느냐 없느냐 크기는 영으로 치자 그러고 막 과학자들 이렇게 머리 끄덩이 잡고 싸우고 있는데 모르죠. 그래서 일단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그랬지만 이 말은 반대로 휘어지지 않는 절대 시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어버려요. 양파 껍질 또 한 껍질 더 벗기는 거야. 이제 더 골잡아지는 거야.
아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절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양파 껍질까지 말고 그만 까. 더 까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마. 그만 까. 그만 까고 사건의 완전성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하지만 아킬레스 거북이 이야기를 두 개를 올려놨는데 하나는 크기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크기라는 것은 없다는 게 제가 17살 때 생각한 거예요. 아 그걸 생각하고 아 맞아 크기에 있고 그간에 그때 생각한 것은 실제로 크기에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합의가 안 돼 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크다고 말하는 그런 거군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크기를 상호작용 횟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3cm가 4cm보다 작고 4cm가 3cm보다 크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 우주 공간에서는 상호작용 횟수가 더 많으면 그게 더 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크기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그것을 정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네. 책에 보면은 점은 크기가 없다는 표현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사표를 치면 점 찍어보니까 이게 1mm 정도 되는데
크기를 따지지 말자 이런 거죠. 그래서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이 인식 체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상호작용 횟수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크기라는 것은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기준으로 하기엔 고무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물리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상호작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자.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냐. 상호작용 둘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니터도 약간 밑에서 보면 좀 커 보이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작아 보여요. 똑같은 것도 어떨 때는 오늘따라 글자 커 보이네. 타자도 오늘따라 야구공이 커 보이네. 수박만 하게 보여. 홈런 쳐 막 이러고.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아기 때는 동네 골목길이 엄청 크다고 왜 이렇게 길을 넓게 만들었지 그래서 근데 어른 데서 가보면 길이 너무 좁아 여기 자동차도 못 가겠는데 그래서 크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거가 아니다. 그 대신 상호작용 횟수 이건 100% 확실해요. 이건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와. 시간 좀 더 남았습니까? 42분? 예. 네. 그러면 5분만 더 합시다. 진정한 세계로 초대한다. 이런 멋진 얘기를 써놨지.
갑자기 스케일이 커졌어.
역시 예술적이야.
거대한
잘하셨다. 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면 잘못 말한 것이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다면 틀린 생각이다. 당신이 무엇을 봤다면 잘못 본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여기서 말, 생각, 그다음에 관측,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행위 다섯 개 만들어 놓고 이게 말되네. 아 좋아 아, 괜찮아 써먹어야 되겠다. 아, 다섯 개는 역시 좋은 거야 하고 구조론 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 나중에 행동이 와요. 행동이 오기 전에 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인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행동이 일어나는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자동차를 타려면 운전부터 배워야 되고 지식을 응용하려면 체계화를 거쳐야 돼요. 체계적이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특히 좀 한의학자 같으면 뭐 기운이 어떻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하는 거 보면 왜 말을 저 따위로 하지? 근데 꿀밤을 먹이고 싶잖아. 어떤 눈으로 관측된 것은 정보라고 하는데 이 정보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야. 정보를 가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봤어. 그러면 그건 지식이 아니고 내가 생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는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잖아.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도 다 똑같이 보일지 그걸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의 단서일 뿐이다. 근데 이런 이제 반쪽짜리 지식으로도 인간이 한 5천 년 동안 1만 년 동안 별탈 없이 살아왔어요. 역사가 예수 아저씨 이후 20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별일 없었잖아. 큰 사고 없지. 외계인한테 뭐 맞아주고 이런 거 없다고. 아직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이유는 지식과 지식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과 지식이 충돌해서 틀린 지식이 계속 걸러지기 때문에 이 그럭저럭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작동해왔다. 근데 그래서 틀린 지식을 걸러냈는데 특히 종교인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잖아.
개기고 있어. 네.
아무리 그건 아니라고 말해도 막 개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인에게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호모 사피엔스 이후 사피엔스가 5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아시아 대륙으로 이주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대충 살아왔다. 지식이.
네. 갑자기 얘기를 한 걸로 까먹어버렸는데 그 지식과 지식이 충돌해서 틀린 지식은 걸러내고 맞는 지식이 살아남아왔기 때문인데 근데 정치 문제 특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새로운 상황에서는 거의 인간이 99.9% 오판을 해요. 100% 오판하면 된다고 봐. 그 무슨 말이냐면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지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진보 쪽 사람들이 문제인데 단순히 그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시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디어 떠오른 대로 막 시행하다가 망한 게 뭐 더똥한 짓이 아니야. 개망신 당하고 막 대약진 운동 그러고 있다가 완전히 대박살이 났죠. 테스트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쳤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좋은 제도라도 그냥 막 시행하면 안 돼.
아, 그래서 요새 샌드박스가 그렇게 유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돼요.
그간 작은 실험실 안에서 예. 그 안에서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배포하고 아. 그 샌드박스라고.
예, 뭐 샌드박스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 부동산 대책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하고 그런 식으로 한건식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한다고 그 어린애가 말 대꾸하듯이 형 네가 이렇게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완전히 제압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제압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선점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한당이나 부동산 세력은 공급을 주장하고 우리 쪽은 수요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수 양쪽으로 다 틀어줘야 돼. 그리고 자한당이 선점하려고 하는 어젠다를 우리가 먼저 써먹어버려야 돼. 일단 공급 쪽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수요 쪽을 조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의도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투기 세력을 때려잡겠다. 약간 이 너무 보여.
이쪽이 속보인 행동을 하면 뭐냐면 상대방이 힌트를 얻어 거기서. 문재인 정부 이렇게 나가면 난 저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공격하면 난 저쪽에서 공격. 항상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맞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상대방 정책을 우리가 먼저 써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통제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상황에서는 거의 인간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13호를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당연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폴로 1호부터 시작하면서 그 케네디 아저씨가 무리하게 60년대 안에 달에 가겠다 이렇게 허풍을 쳐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과학자를 갈아넣은 거 아니오.
진짜 공돌이 갈아넣듯이 진짜.
그래서
진짜 갈았어 그 우주에다가.
네. 대충 해도 좀 되니까 더 무리하게 막 하다가 폭발하고 막 사고 나고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근데 제일 황당한 게 챌린저 폭발 사건. 그때 내가 볼 때 레이건이 무리한 거예요. 레이건이 자기 인기 올리려고 준비도 안 되는데 강제로 예, 무리하게 그 뭐 우주의 공간에서 실험한다 그러고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그것도 과학자들 몇 명이 이거 안 된다고 절대 발사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아. 발사 3분 전에도 막 매달려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렸는데
아. 예. 아, 그 챌린저가 그 공구 패킹 빠져가지고 그쵸. 터진 거 맞죠?
예, 예. 그때 하여튼 발사 3분 전에도 말렸는데 무리하게 한 건 이유는 레이건한테 점수 달려고.
미친놈들.
하여튼 안철수나 이 손학규가 특별히 멍청한 건 아니고 그 양반도 다 서울대 나올 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애들 다 그 손학규만큼 멍청한 건 아니야.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손학규보다 똑똑한 서울대 내가 7명이나 봤어요.
조국 있죠, 조국.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는 계속 오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자. 그러면 도구가 있어야 돼요. 아무 도구가 없는데 바르게 뭐 불교 경전에 뭐 정은 어쩌고 무슨 정사유 뭐 정 어쩌고 저 어쩌고 막 팔정도라고 해서 정을 여덟 개나 놨어. 나 다섯 개를 줄여주잖아. 얼마나 간단해.
좋네.
팔정도 안 해도 돼요. 오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대상이 나의 맞은편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연속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 대상 사이에 이렇게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지 이게 없이 이 대상은 절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을 계속 차는데도 공이 통제가 되는 사람 몇이 정도고 손흥민이 약간 되고 대부분은 공을 차면 공이 집안으로 굴러가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안 가버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을 내가 빠르게 달리면 공을 세게 차야 되는데 공을 세게 차면 저기 멀리 가버리지. 근데 왜 메시한테 계속 공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일까? 굉장히 빠르게 찼는데도 공이 몸에 붙어 있어. 메시 외에는 거의
그럼 저희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되나요?
공을 손에 잡고 뛰어야 돼요. 아니 럭비로 바꾸라고.
사기잖아 그거.
아니 메시 축구는 다 그렇게 하잖아.
반칙인데.
어떤 광원과 영상 사이에는 빛과 피사체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다섯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구를 써야 된다. 도구 한 개만 가지고 안 되고 다 정확히는 나와 관역 그 사이에 세 개가 돼 있어야 돼요. 총을 쏘더라도 이 관음자, 관음쇠 그리고 총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내 눈이 있고 그다음에 피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직선에 연결시켜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굉장히 동키호테처럼 막무가내 행동이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는 그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연결돼야 된다 뭐 이런
직접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팔짱 끼고 밖에서 이렇게 관찰하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밖에서 보지 말고 얘가 잡고 손으로 직접 접촉을 해라.
그렇죠.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느낌이에요. 공리공론이라 그러죠. 현실과 밀접하지 않고 기밀하지 않고 겉돌고 있다 그런 느낌 들죠. 근데 갈릴레이 아저씨는 굉장히 말을 사가지 없게 시금방지게 하거든. 왜냐면 자기는 망원경을 갖고 있어. 아, 니들은 못 봤지, 나는 봤지. 그래서 예, 핵심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때 얼굴 표정부터 변해요. 겸손한 사람 믿을 수 없고 굉장히 오만해. 보통 보면 그게 이제 그 도구가 원론인데 어떤 출발점이에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고 출발점을 통제해야 돼. 근데 프로야구를 보면 항상 FA에 거액을 투자해서 즉시 전력감을 구하고 유방주를 내준다고 항상 이걸 거꾸로 해. 그래서 망하더라. 98% 갖춰놓고 2% 부족한 부분을 FA로 충당해야 되는데 일단 FA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98%를 때려 맞추려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원리 원칙부터 새로 이 판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